예, 우리 민수기 23장 24장 먼저 2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7절에서 10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사분지 일을 네 능히 계수할꼬.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자, 그 뒤에 23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18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슬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슬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24장 3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안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조금 길기 때문에 이 구절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5절.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미하리니 나중에는 앗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앗수르를 학대하며 에베를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마지막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자, 우리가 23장, 24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오늘 보려고 하고요. 뭐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씩은 다 볼 수 없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불의의 싹쓸 위에 거짓으로 예언하던 발람이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 꾸짖으시고 그의 죄를 다루어 주시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발락 왕에게 보내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발락 왕은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불렀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도구로 이 발람을 쓰시고 또 변화시키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가면 이 발람이라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사실 이 발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이 많아요. 이후의 사건에도 계속해서 발람이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발람은 탐심으로 가득 찬 자였어요. 불의의 싹을 가지고 막 사수를 하고 복수를 하면서 거짓으로 행하던 거짓 선지자였죠.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그 발락왕의 부탁을 받고 가는 길을 가는데 만일 나귀가 아니었다면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길을 막으시고 그를 심판하러 오신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도 일단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의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이 발람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셔서 모압왕 발락에게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인 거짓 가운데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되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발락 왕에게로 간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을 이제 23장과 24장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크게 네 번에 걸쳐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발락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발람을 데려왔죠. 그런데 발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23장부터 24장에 걸쳐 기록된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이러한 말씀이에요. 먼저 23장의 시작 부분을 보면은요, 발락 왕이 발람을 극진하게 모셔와요. 자기의 귀족들을 보내고 미디안의 귀족까지 보내가지고 온갖 재물을 가지고 이제 극진하게 모셔와서 대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발람이 이르는 대로 이제 이 발락 왕이 제사를 드릴 일곱 단을 쌓고 발람은 희생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였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민수기 22장 41절을 보면 지난주에 보았던 구절을 보면 발람이 이렇게 했던 곳이 바로 바알의 산당이었다는, 바알의 그 산당이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알의 산당에 가서 어떤 제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잠시 떠나가는데 5절에 보면, 오늘 보면 2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발락에게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이제 7절, 아까 처음에 읽었던 23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발람이 발락 왕에게로 돌아와 모든 모압의 귀족들 앞에서 노래를 지어 예언하기를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노래하며 예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발락 왕이 분노하며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그랬더니 발람이 어떻게 대답했나요?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러자 이번에는 발락 왕이 어떻게 하죠? 혹시나 장소를 옮기면 이스라엘을 이 발람이 저주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발람을 데리고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 발람이 이렇게 했더니 발락이 하고 발락이 했더니 발람이 하고 해서 자꾸 발락과 발람이 나와서 모아 왕의 이름은 뭐라고요? 발락. 거짓 선지자의 이름은 발람.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장소를 옮기면 저주할 수 있을까 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스라엘이 원래 처음에 갔었던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려가요. 13절에 가면 그것으로 이 발락 왕이 발람을 인도한 이유를 이렇게 알려줘요. 13절에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것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지금 머리를 쓰는 거예요, 발락 왕이.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다 보이는 데 가서 저주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는 이 발람이 저주를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끝부분만, 이스라엘의 그 끝만 볼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그러면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지난주에 보았던 22장 3절에 보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음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23장 오늘 본문 10절에도 노래하기를 야곱의 티끌을 뉘 능히 계산하며, 즉 발락 왕은 행여 발람이 이 셀 수 없는 티끌처럼 번성해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서 이 저주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스라엘이 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끝부분만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저주를 하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발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잠시 떠나가요. 그러자 그때에도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발락 왕에게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18절에서 23장 18절에서 24절까지 노래를 지어서 예언을 하는데 이번에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노래합니다. 그랬더니 발락 왕이 어땠을까요? 발락 왕이 더욱 분노하였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저주하라고 했더니 축복만 하거든요.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발락 왕이 여기서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해요. 그리고 발락 왕은 발람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발람은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혹했던 걸로 봐요. 야, 네가 그러지 말고 이번에 더 뭐 싹스를 많이 줄 테니 이번에는 좀 저주를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고 발람을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명합니다. 왜? 계속해서 장소를 바꾸면 이제 이스라엘이 보이지도 않으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발람이 또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는 발람이 이번에는 거짓 사수를 쓰지 않고 멀리서 이스라엘을 바라봤다 그래요. 멀리서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멀리서 이스라엘을 바라봤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신이 이 발람에게 임하여 그가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24장 3절부터 9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때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축복하는 것을 들은 발라왕이 더 크게 분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10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미언을 그대가 이같이 세 번이나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노하여 그냥 손뼉을 치면서 어떻게 하지 못해서 분노하며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발라왕이 분노는 했지만 발람을 어찌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발람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명하지 못하고 그의 길을 가라고 합니다. 너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를 떠나라.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나는 너를 높여서 존귀케 하고 많은 재물을 주려고까지 했는데 야 하나님이 이제 그거 못하게 하는가 보다. 너 그냥 네가 길 가. 그런데 발람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발락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네 번째 예언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네 번째 예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15절에서 19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에 관한 예언이고요. 20절부터 24절까지는 열방을 향한 심판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마지막 24장 25절에 보면 발람이 자기가 왔던 것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의 길로 가게 돼요. 다음 시간에는 또 보겠지만 이 발람이 그래도 불의의 싹스를 계속해서 사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받고 저주받을 수 있는 계략을 발락 왕한테 알려주고 가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발람은 계속해서 심판의 길로 가요.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만 어쨌든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해 네 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 이 축복은 누구를 향해 주시는 걸까요?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참 이스라엘인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축복의 말씀을 바로 이 발람의 네 가지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네 번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간단하게 요약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에서 10절을 보세요.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7절에서 10절. 발람이 노래를, 23장입니다. 23장 7절에서 1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뉘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지 1을 뉘 능히 계수할꼬.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자, 이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않는 자들을 내가 어떻게 대적하고 정죄하고 저주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결코 사람의 뜻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노래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은 뭐냐? 9절에 보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7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 선포하신 첫 번째 축복은 오직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렇게 구별하여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티끌처럼 번성하게 하셨음을 알려주십니다. 즉,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축복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축복으로 오는데 이제 18절에서 23장 18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은혜가 또 선포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1절에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 알려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며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 이 말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는 것을 눈감아 주시고 그냥 덮어주시고 넘어가셨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셔서 오직 은혜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패역을 보지 않으셨다. 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물론 도덕법도 주셨지만 또 어떤 법도 주셨죠? 제사법도 함께 주셨습니다. 희생제물의 피로써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알려주신 거죠.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나서 이어오는 구절을 보면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속해 주신 은혜까지 선포합니다. 결국에 이 두 번째 축복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 첫 번째 축복에서는 뭐예요? 택하심의 은혜. 두 번째는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세 번째 축복은 24장으로 와서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축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택하신 것으로 알려주셨다면 두 번째 축복은 그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이 죄사함과 구속함의 은혜를 얻은 것으로 알려주시고 세 번째 축복에서는 그렇게 택하심을 받고 죄사함과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궁극적으로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알려주세요. 5절에서 7절, 24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그 백성들이 속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누리게 될 축복의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막과 거처가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데 그 모습이 강가의 동산 같고 하나님이 심으신 침향목과 백향목 같으며 즉 너무나 풍성하다는 거죠.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 왕국에서 누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알려주십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 기업의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왕국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누릴 축복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언약 기업의 땅을 얻어 그곳에서 하나님 왕국을 이루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알려주십니다. 누가? 택하시고 죄사함과 구속함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축복, 2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데요. 네 번째 축복에서는 장차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그 앞으로 임할 축복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2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이후 구절들을 보면 이방 민족들을 다 파하시고 멸하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장차 한 별이 야곱의 후손으로 나오시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데 홀이 뭐죠? 홀? 왕이 치리하는 지팡이에요. 즉 장차 참 왕이 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실 때 모든 대적들,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 약속이 가장 마지막 축복으로 주어집니다. 19절에도 보면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요약해서 봤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을 뭐 전체 성경하고 다 연결해서 볼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요약해서 전체적인 축복을 보는데 이 네 가지의 축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흐름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어떻게 보면 순서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축복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여 택하시고 부르심에 관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신 것에 관한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릴 축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참 왕이 주어져 그 참 왕을 통해 장래에 누릴 영광에 관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누리는 축복. 우리의 축복도 여기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특이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축복을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나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23장,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멀리 있는 것만 보이죠. 누구에게 이 축복이 선포되고 있죠? 발람이 발락왕과 모압의 귀족들과 모압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열방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축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복주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방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이 축복들을 알려주실까요? 결국 열방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네 번째 축복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때에 누가 오실 때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가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뭘 보고 아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라고 찾아오죠. 한 별을 보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창세기 49장 10절에도 야곱이 유다의 자손을 통해 한 홀이 나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 참 왕으로 나실 것을 미리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네 번째 축복의 말씀을 따라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열방 중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신 축복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될 새 언약의 축복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네 가지 축복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 축복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뭘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써 모든 죄를 하나님이 씻기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속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 그리하여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뭘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왕국인 천국 기업을 무르게 하시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모든 천국의 그 풍성한 축복을 다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 연결되죠. 마지막 축복은 뭘까요? 이미 참 왕이 오셨지만 우리에게도 장래에 임할 또 하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다시 오셔서 모든 사단과 그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별로 홀로 떠올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겁니다.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을 예전에 모압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열방들에게 선포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백성들을 만국에서 불러 모으시는 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축복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 우리에게 전해 주어졌음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은혜 다 오늘 본문에서 선포했잖아요. 우리가 그 현실을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었지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었지 꾸짖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꾸짖거나 또 정죄하거나 다시 심판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4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정죄하거나 저주하거나 고소할 수 없다는 거죠. 사단도.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택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들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영화에까지 이르러 천국 기업을 다 온전히 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축복이 궁극적으로 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온전히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두 번째 축복을 알려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수천 년 전에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행치 않으신 것이 없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다 실행하여 온전히 성취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발람을 통해 주신 축복,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이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다 실행하여 성취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오늘 본문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계획을 다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다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이루어가시다가 이제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위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다 성취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을 따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그 말씀도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는 행치 않으실 수 없는 꼭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천국 영화에까지 무사히 이룰 것입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제 곧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어 영원한 천국 축복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이 모든 축복, 믿음으로 더욱 누리시고 증거하시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축복,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요. 다시 저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조차도 이 축복을 다시 저주와 심판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 축복, 성도들만 누리는 축복입니다. 에서처럼 이 축복을 세상의 축한 그릇에 바꾸는 어리석은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 끝까지 붙드시고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소유하시고 세상에 없어질 보화와 바꾸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천국 영광 누리는 날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또 바라보고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는 해, 죄사함과 구속함을 예수님의 피로써 주시는 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 천국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해, 그리고 왕 대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그 은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이 축복을 이 세상과 바꾸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